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읽었더니 본문 가지고 부활을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 복음 이 모든 공간 이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여인의 증거에서부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오늘 본문 1절대로 하자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 넘어지고 이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우리 같은 봉분이 아니고 바위 같은 데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그리고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지고 무덤에 놓여있던 시신이 사라진 거죠. 시신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막 뛰어온 거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이 젊은 제자가 좀 더 달리기를 잘했는지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에 감히 들어가지는 못하고 근데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해서 들어갔더니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로 싸서 돌무덤에 넣어두었는데 예수님 몸은 싹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몸과 머리를 쌌던 세마포 수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은 이런 뭐 원래 헬라어를 두 가지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이 쏙 빠져나가서 폭 가라앉은 그 모습대로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죽었는데, 그리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냈는데 그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이 사라지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더욱이 예수님은요, 확인 사살 당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실 십자가는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사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짓밟기 위해서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요, 빨리 죽지 않아가지고 당시 기록을 보면 열흘씩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대요. 사람을 매달기 전에 채찍으로 때려서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팔레스타인이 엄청 더워요. 겨울만 해도 덥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매달아 놓으면 제일 먼저 벌레들이 달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매달아 놓은 거 아닙니까? 온몸에 벌레가 달라붙어가지고 처참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를 보면 저거는 천벌 받은 거다, 저거는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을 그렇게 조롱거리로,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비참해가지고요, 누가 이게 십자가형을 받으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좀 빨리 죽여달라고 뇌물을 바치기도 하는 정도로 사람이 빨리 숨이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너무 빨리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은 아마 너무 쇠약해가지고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짊어졌던 세상의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수님이 그 작은 몸으로는 감당이 안 된 거죠. 예수님은 너무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 두 강도는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유월절이었거든요. 이 절기 때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더럽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이렇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대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데 종교적인 규례는 다 잘 지켜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모든 종교적인 규례는 다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종교적인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내면에는 더러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종교적인, 그렇지만 정말 악한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매달았는데 이 사람들이 유월절이니까 시신을 나무에 계속 달아두면 하나님 주신 기업을 더럽히는 일이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신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꺾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을 보시면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요, 과다출혈 내지는 탈수, 마지막 최종 사인은 호흡곤란. 왜냐하면 이게 몸이요, 사지를 매달아 놓으면 밑으로 처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횡경막이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달린 채로 숨을 쉴려 그러면 몸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몸을 위로 올려야 이걸 쉼을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몸에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숨이 빨리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요, 벌써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죽었는데 진짜 죽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진짜 죽었다, 그래서 시신을 처리를 했는데,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요, 매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매장하지 않는 죽음은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매장이었는데 예수님은 일종의 특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시신 달라고 해서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다. 뭐 성경이 또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여하튼 예수님은요 확실하게 죽은 예수를 이제 무덤에다가 장사 지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무덤에 넣어두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본문이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 요한복음 2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요.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약속하신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들려주셨던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 전혀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 14, 15, 16장에서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8절, 18절 같으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겠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으면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다. 너희 마음이 기쁠 거다. 주님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다 잊어먹은 거죠. 사실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 사람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시고 사실 이게요 마태복음에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자기 고난, 자기 죽음, 자기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제자들과 생각이 달랐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세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자기들은 예수님 오른편 좌편에 앉아가지고 뭐 좀 호령할 수 있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들이 한몫 잡을 생각.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 죽음, 고난, 십자가에 대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주실 뭐 그런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저런 고난에 대하여 왜 저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느냐 상당히 좀 이렇게 당혹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왜 저런 말씀하실까 이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정작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시신이 사라지니까 이거를 부활과 관련됐다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겨간 거다 그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틀림없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확인사상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은 시신이 살아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부활절 되면 늘 이렇게 부활절 달걀 먹습니다만 부활절 달걀 이게 삶은 달걀이에요. 삶은 달걀 삶았는데 여기서 병아리 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멀쩡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누가 이거를 믿을 수 있겠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공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못 믿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다는 것을 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었거든요. 죽은 예수 분명히 보고 그리고 죽은 예수 분명히 매장하고 그러니 죽었다. 이거는 끝났다. 이건 누구든지 분명히 알고 있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제자들이에요. 그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럴 때 못 믿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 여인들이요.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죽었으면 끝이다.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식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요.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활이 아니고 이거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거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좀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보고 믿었다는 것은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누군가 옮겨갔다.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그제서야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덤이 비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제자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불과 이틀 3일 된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수많은 사람들, 빌라도 앞에 시위를 벌여가지고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붙였던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실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10절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오늘날 부활절인데 부활절 오늘 부활절인데 사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우리가 이 부활절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냥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달걀 먹고 또 이 부활절 달걀 우리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안내데스크에 있는데 좀 가져가셔서 우리 동네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분들 집 앞에 문고리에 좀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에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 부활절 달걀 먹고 뭐 부활절 달걀 누구한테 좀 전해주고 이런 정도로 다 끝날 만한 이런 날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부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마리아와 달라요. 마리아는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리아한테 가자고 안 했을까요? 야, 우리는 뭘 어쩌겠냐. 지금 이게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우리는 집으로 가자. 근데요, 이 마리아가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갔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신이 사라졌는데 이거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마리아가 왜 안식 후 첫날 날이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마리아는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일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밤에 잠을 못 잤거나 아니면 일찍 눈을 떴거나, 그리고 그 시대에 여자가 무덤을 해도 뜨지 않았는데 찾아온다,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덤에 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요,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무덤이 비고 돌이 굴려지고 무덤이 비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마리아는 제자들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무덤 밖에 서서 울었다고 그래요. 무덤 밖에 서서 그냥 울었어요. 울다가 답답해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구부려서 무덤 안을 뭐로 들여다봤을까요?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냥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마리아는 마음이 아팠던 거죠.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제자들이 무덤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가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그저 울고 있었던 이유는 잃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 잃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사랑, 그런 것 때문. 그런데 무덤을 들여다봤을 때 두 천사를 보게 된 거죠. 오늘 보면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 앞에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이 사라진 걸 확인했던 제자들은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덤 밖에서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본 이 마리아가 천사를 본 거죠. 천사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누가 있는데 도대체 시신이 어디 갔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곧 이어서 마리아가 자기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들어왔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마리아가 못 알아봤어요. 어떻게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불과 이틀 3일인 마지막으로 본 예수님은 쇠약해서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조차 짊어질 만한 기운이 없는,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고 찢겨지고 상한 그런 예수, 죽임당한 예수.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누가 서 있는데 이 멀쩡한 예수가 죽은 그 예수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마리아야 하고 불렀어요. 이 예수님이 마리아야 불렀다고요. 여러분, 그때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 이름 불러주시는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 불러주시나. 사실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빈 무덤도 아니고 여인의 증거도 아니고,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다시 죽었느냐? 아니에요. 나사로는 소생해서, 나사로는 무덤에서 일어났지만 다시 죽었겠죠. 예수님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교회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래서 사실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 보게 하시는 그 은혜. 사실 그것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무덤이 비었는데, 시신이 사라졌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간, 이거는 마리아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랑, 이런 애정,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랑, 이런 애정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묵상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레위기 묵상할 때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정해줘요. 속건제는 제사장이 정해준다고요.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제제. 이거는요, 제물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부자면 큰 거 드리고 가난하면 큰 거 안 드려도 돼요. 작은 거. 아니면 무슨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정하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재물을 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자기가 알아서 재물을 정할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는 그 재물 안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레위기가 계명 율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인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 나는 가난해서 큰 거 드리지 못하지만 산비둘기, 집비둘기만 가지고 와도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큰 재물을 가지고 오든 작은 재물을 가지고 오든 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거죠. 재물을 흉내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드렸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중심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건데, 온 산에 있는 저 짐승이 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무슨 재물을 달라 그러겠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흉내만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배에 마음을 담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하거나 감사함을 하거나 뭐를 하든지 나 11조 했다. 나는 감사함금 했다. 나는 성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사실 이거 질문하시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무덤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무덤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마리아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 너무 빨리 뭐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예배당에 올 때는 좀 빨리 오고 예배당에 올 때는 좀 빨리 오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좀 자리에 앉아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좀 되새김질하고 좀 더 기도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도 좀 기도도 하고 언제 마치냐 시계 보면서 막 예배 마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면 연애가 안 돼요. 연애를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얼굴을 대하는데 시계 보고 언제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설교를 하면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저는 설교를 하면서 사실 여러분을 위한 사랑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제가 또 설교에 담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에 대한 관심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할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배 마치면 금방 집에 가지 말고 예배당도 좀 한 바퀴 돌아도 보시고 어디 떨어져 있는 쓰레기라도 좀 있으면 주워도 보시고 거미줄 있으면 좀 치우고 청소도 좀 하고 예배당에 뛰어다니는 애들 얼굴도 좀 들여다보시고 너는 이름이 뭐니? 이렇게 좀 물어도 보시고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 어깨도 좀 두드려도 주시고 잘 지냈느냐 물어도 보시고 요즘 무슨 어려운 일이 없느냐도 물어도 보시고 우리 시간 내서 차 한잔하자 이렇게도 하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도 주시고 하도 제가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주라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누가 목양실 앞에다가 생강차 갖다 놓으셨대요. 그분 복 받으실 겁니다.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누가 그렇게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생강차 마시면서 주님 이 종 누군지는 모르지만 은혜와 복을 만배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병 아마 그 병보다 한 만배는 복을 받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찬송을 하는지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느냐고.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을 하고 뭐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다 느끼지 않나요?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를 흉내만 내는 사람인지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너는 종교를 흉내만 내지 마.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그거 쓸모없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제가 볼 때 이 본문을 적용하려면요, 너무 빨리 집에 가면 안 돼요. 예배 마치자마자 집에 가면 안 되고 조금 남아서 더 그래도 좀 버티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907년 평양 대부흥,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이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1907년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평안도 남자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다 농사 짓는 분들이어가지고요, 지금도 선교제에 가면 농한기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월에 농한기에 평안도에 있는 남자들 다 모여서 사경회를 한 거예요. 농한기에 집회가 다 마쳤어요. 집회 끝났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집회가 다 끝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사모함 가지고 남아서 철야한 거예요. 밤새 기도. 집회 다 끝나고 갈 사람 다 가고 남아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들 사이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1907년 1월 14일 밤 2시. 예. 여러분, 그러니 예배를 늦게 와서 빨리 가는 사람은 은혜 받기 어려워요. 예배당에 죽치고 버티면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은혜와 영광을 보는 거죠.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기 어려워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분 기도하는 사람 은혜 받기 어려워요. 1시간, 2시간, 3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요, 시간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이 마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쏟아부으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구원하신 우리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던 마리아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시면요,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께 달라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마리아를 심부름 보내세요. 그런데요, 마리아를 심부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복음서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선생님 랍비이시고 제자들은 그야말로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일러서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변화되었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스승과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형제가 된 거예요. 관계가 달라졌어요.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둘째, 셋째, 넷째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전부. 우리가 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형님이 된 거죠. 형님이.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요,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모든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를 미랄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고 했다는 거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소망을 이루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광을 얻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얻으시는 영광이 뭐냐?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조롱과 멸시와 모욕의 상징이었는데 사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자기가 영광을 얻는 죽음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스럽고 조롱, 모욕의 대상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일종의 제단과 같은 거죠. 십자가는 자기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드린 죽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놀렸어요. 그렇게 조롱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다 죽음을 맛보셨어요. 다 그 죽음의 잔을 마셨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그 저주와 형벌의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는 죄악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을 얻는 죽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뭐를 다 이루었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인데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쏟아부어 주셨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의 죽음이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겠느냐고요. 세상에 모든 위대한 인물은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 슬라이드 보시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읽어보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 이를테면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아요. 여러분 양을 잡는데 뼈를 꺾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닭을 잡을 때도 뼈 꺾지 않고 닭 그 하려면 힘들어요. 닭 한 마리도 그런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날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유월절 양이 뭡니까?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가 표시가 되어가지고 죽음을 사자가 넘어가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생명을 얻는, 여러분 그게 유월절 양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양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날 뼈를 꺾지 않은 채 죽임을 당한 그것은 성경의 약속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신약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 그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굳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다윗의 후손이다 이거죠. 다윗이 영원한 승리를 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신문에 있던 빌라도도 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의인이셨어요.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움에 불안에 매여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우리가 전에는 원수였고 전에는 하나님 몰랐고 전에는 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절은 이 은혜 때문에 춤추고 노래할 만한 날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날이 부활절인 거죠.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셨는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되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